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이었고 그 안에서 유명한 비유 이야기가 되는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가 오늘 복음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도 덧붙이십니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리고 또 태워져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말이 좀 자극적이고 좀 위험하다 보니 집중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그 전의 말, 우리들이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포도나무가 온전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여러 갈래 나무가지 각자가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이 가지들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지들은 잘 보면 각자의 자리가 다르고 또 각자의 방향을 다르게 가지면서 각자의 개성,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안에서 또한 동시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를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공동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서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공동선, 또 뭐 교리서가 아니라도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뭐 신분기사에서 한 번씩 보시게 되죠. 공동선이란 뭐겠습니까? 단지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선 말고 최대한 보편선에 가까운 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공동선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선인 것을 찾는 노력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선을 버림으로써 아니면 다양성을 이렇게 내가 안음으로써 그 보편적인 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선이라는 단어는 보편성이라는 단어와 직접 이어져 있게 되죠. 보편성이라고 할 때 우리 가톨릭 교우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단어는 다름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실천신학자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라는 교회 교부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교회는 초기 교회 신학자들을 교회 아버지, 교부라고 따로 지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널리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가톨릭 신자, 가톨릭 교우,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 말에서 라틴으로 옮겨가고 그 라틴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보편이라는 단어를 뭐 특수, 개성, 다양성이라는 단어와 반대말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들의 신학적인 의미를 따지게 되면 그 두 단어는 반대 단어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 보편성과 다양성이 이어지는 그 좋은 예가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바오로사도의 모습, 바오로사도의 인생이 됩니다. 사도는 갑자기 개종했죠. 진짜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개종한 겁니다. 갑자기 개종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람이 너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를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유다교에서는 뭐 지금 우리 교회로 친다면 명망 높은 성직자가 거의 뭐 주교급에 가까운 성직자가 하루아침에 개종을 해서 박해를 하던 그 반대파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장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이들은 전통 유다교 쪽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개종한 편인 초대교회 그리스도교는 그의 이전의 행적, 교회를 지극히 박해했던 그의 모습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사울이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루카가 바오로 사도의 쪽이었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화해서 표현한 것, 결국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직접 돌을 던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심하니까 겉옷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스테파노의 죽음에 동조했다. 어쩔 때는 바오로사도도 그 돌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그 스테파노를 잃은 그 스테파노의 친가족들이 바오로사도를 볼 때는 그 개종한 그가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겠다는데 쉽사리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개종을 믿지 못하고 저 인간, 저 똑똑한 인간이 속임수를 써서 우리 가운데로 잠입해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 무렵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걸 보고 왜 그 바오로사도를 못 믿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바오로사도는 갈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카이사리아는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에 있는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로서 헤로데가 세운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쪽 갈릴레를 다스리는 총독이 주로 머물던 도시, 해안 도시였고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카이사리아에서 배를 타고 고향인 타르수스로 올라갔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자숙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오로의 개종과 그의 신앙적인 쓰임을 받아들이고 가지게 되는 데는 3년이 넘는 시간이 쓰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 교회의 중심 주류들은 유다인들이었고 유다인 그리스도교인들이었고 이제 북쪽의 안티오키아 교회가 설립되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첫 번째로 두 번째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바오로의 국제감각, 바오로는 유다인이었지만 타르수스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 문화와 부모로부터 유다교의 문화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바리사이였고 동시에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와 히라버, 라틴어까지 능통한 사람이어서 그의 국제감각의 신앙 안에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다양성은 너무나도 독특했죠. 열렬한 전통 유다교 지도자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종해서 순식간에 열렬한 그리스도교의 선교사가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의 그런 독특한 다양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바오로사도의 다양성, 그 바오로사도의 개성, 인생의 개성을 교회의 보편성 안으로 맞아들이게 된 거죠. 오늘 이 독서였던 요한 1서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라고 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오늘 강론의 흐름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진리는 보편성 안에서의 다양성이고 다양성을 통한 보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보편성과 다양성의 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조화는 상호 대등한 조화가 아니라 대등한 조화는 될 수 없죠. 보편성 안에서의 다양성이고 오늘 복음의 비유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포도나무에 깃들어 있는 가지들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편성과 다양성은 어떤 단어로 이어지겠습니까? 다양성의 연대를 통해서 이 다양성이 보편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연대를 복음적인 단어로 다시 표현하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감성적으로 표현한다면 실천적인 공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누구나 여태까지 했던 말과는 반대로 내 이웃을 또 다른 교우를 판단하고픈 유혹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초대교회의 교우들이 바오로를 그렇게 한동안 판단했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우라고 뭐 신부라고 또 수도자라고 하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 살다 보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자신은 교우라며 그리스도인이라며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가 경악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나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그래서 바오로를 버리려고 했지만 제끼려고 했지만 바르나바라는 사도는 바오로의 진심 어린 개종과 그의 능력을 믿고 그를 교회 선교의 최일선에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교의 업적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수의 판단마저 그 사람에 대한 옳다는 판단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언제나 내 판단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 판단에 대한 겸손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판단을 오롯이 믿지 말고 언제나 그 판단에 대한 여지를 두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또 가난한 마음, 자기 판단을 버릴 줄 아는 마음, 또 자기 판단과 남의 판단을 함께 섞을 줄 아는 그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 굳건하게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